매일성경 순서에 따라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맞추어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민수기를 묵상하다가 다시 요한복음을 이렇게 넘어와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의 부분은 요한복음 안에서 고별 강화 또는 고별 담화라고 알려진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전에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시는 그 가르침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고별 담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데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것 안에는 이미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실 것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는 주님께서 결국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이라는 이두 가지가 다 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좀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승천을 예고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좀 분명치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요한복음 저자의 의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열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지만 동시에 이 내용을 후에 읽게 되는 독자들, 우리를 포함한 독자들에게는 결국에는 이 내용들이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그긴 과정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 아리송한 퀴즈 같은 그러한 말씀 앞에서 제자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집니다. 17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계속 말씀해 오셨고 또그 끝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볼 것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굉장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질문은 두 가지였죠. 첫 번째로는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어딜 가신다는 거냐? 그것이 궁금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가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 특별히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기간이 이 시간에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하면서 굉장한 혼란에 자기네들끼리 빠져 있습니다. 감히 예수님께 이것을 묻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라는 것,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 앞에서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의지해서 그분을 정말 믿고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따라왔는데 그분이 갑자기 어딘가 가시겠대요. 이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은 그러다가 또 갑자기 근데 또 돌아올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고별담화 앞에서 굉장한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제자들이 정확히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풀어주시죠. 20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궁금해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20절에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또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곡하고 애통한다라는 것은 다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애곡하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곡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통하여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암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은 애통하고 곡하는데 세상은 또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또 예수님이 잠깐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 대해서 반응이 다르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근심하고 애곡하고 고통하지만 세상은 기뻐하게 됩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세상이죠. 그러나 그 세상은 동시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는 그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있어서 예수님이 잠시 잠깐 보이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이 죽음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눈에 가시거리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드러나게 하고 양심을 찔리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라진다는 것, 그것은 세상에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심했지만 애통했지만 애곡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바뀐다는 것입니까?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근심하지만 지금은 슬퍼하지만 그것이 마침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잠시 잠깐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는 제자들은 근심하게 될 것이지만 다시 잠시 후에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때에는 제자들은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21절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해산하는 출산하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출산이 임박하는 바로 그 시점, 진통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은 정말 근심되고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출산을 하고 나면 세상에 사람이 난 생명이 출생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출산 전과 후에 그 근심과 고통 그리고 새 생명에 대한 기쁨 이 두 가지를 대비하면서 지금 제자들이 맞이하게 될 근심 또 이 제자들이 추후에 경험하게 될 기쁨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확실히 남자임에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21절을 보니까 왜냐하면 제 경험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출산의 고통이라는 건 그렇게 금방 잊어지는 고통은 아니더라고요. 잠시 잠깐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것은 너무나 긴 고통이었고 그리고 출산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자매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 내가 다시는 안 낳는다라고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는 것은 그러한 문자적으로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하여서 마치 그것과 같다. 생명이 전에는 낳기까지 전에는 고통하고 근심하지만 그것이 나왔을 때 주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전의 근심과 고통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줄 만한 그런 위대한 기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드신 이유가 단순히 그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지금 제자들이 맞닥뜨리는 상황에 아주 걸맞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배경을 또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이사야서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나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아멘. 잠시 화면을 고정시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이사야 26장의 말씀을 이 아침에 다 이렇게 세세하게 보지는 못하겠지만은 몇 가지 중요한 이미지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사모하고 있는 그런 구원에 대한 호소가 마치 잉태한 여인이 산고를 겪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대로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고 있는데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고 있는 고통은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구원이라는 그 실체가 오지 않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고와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 죽음과 같은 것이어서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고 정말 답답하기만 한 그러한 상태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19절에 굉장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것은 구약 성경 안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몇 가지 본문 중에 대표적인 구절 하나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시체가 일어날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산고의 끝에 주어지는 구원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부활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산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이후에 있을 기쁨에 대해서 세상에 태어날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였던 그렇게 갈망하였던 그 구원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뤄진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잉태한 산고를 겪고 있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보다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준 사건이죠. 이 세상을 새롭게 열어가시고 새롭게 회복하시는 놀라운 새 창조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자막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요. 이 자막의 끝에, 이 말씀의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여기서도 잠깐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잠시 후면이라고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과 헬라어 번역에서는 동일한 번역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잉태하고 산고를 잉태한 그 여인이 산고를 겪고 있는 그 산통하고 있는 아주 고통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것은 잠깐이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 봤을 때 아주 잠깐이에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편에 생각했을 때는 그것은 너무나 길고 끝이 없는 시간인 것만 같죠. 우리가 잉태하고 그것 때문에 산통하고 수고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길고 끝이 없고 마치 바람을 낳은 것만 같고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 봤을 때 그것은 너무나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지나가는 시간이고 반드시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맞닥뜨리게 될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그 죽음의 시간은 잠깐의 시간입니다. 물론 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자신들의 삶의 모든 근거가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러한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왜냐하면 확실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한 미래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미래가 없으면, 보장된 미래가 없으면 지금의 고통은 끝없는 것만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의미하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미래가 있다고 한다면, 확실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당하시고 지금 죽음당하실 것이지만 그분이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잠시 잠깐인 겁니다. 조금의 시간인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조금만 견디면, 조금만 참으면 그 부활의 기쁨을 제자들이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의 근심은 잠시 잠깐의 근심입니다. 이들은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반드시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볼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앞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시고 반드시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20장에 가서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실로 나타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잠깐이라는 시간,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은 그야말로 잠깐이었구나, 그야말로 조금 있으면이라는 그런 짧은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제자들에게 그 조금이라는 시간이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그 체포당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 성경을 받아든 독자들, 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그 조금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살아감이 그냥 살아감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로서의 고통을, 이 세상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우리가 겪으면서 또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것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세상에게 미움당하고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고통이 너무나 길게만 느껴져서, 그 고통이 너무나 크게만 느껴져서 무의미한 고통으로 여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언제 과연 이 고난이 끝날 것인가? 언제 과연 나는 이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답답해하는 것이죠. 마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26장의 말씀처럼 그런 산고의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어쩜 오늘날 교회가 처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근데 잠깐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 땅에서 교회로서 고난당하는 시간은 잠깐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으로 잠깐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진 않죠. 상대적으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구하게 누리게 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하게 누리게 될 그 기쁨에 비하면 그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은 정말 잠깐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했죠.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얻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확실하게 그것을 약속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것이 진정 일어났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또 걸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3절과 24절을 보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잠시 잠깐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말씀하신 이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의문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이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보이신다는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께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라. 모든 것을 간구하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앞에서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16절에 보니까 15장 16절입니다.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해서 요한복음 14장과 15절에 걸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꼭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 기쁨은 앞선 문맥에서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그 기쁨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쁨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이 만족돼서 누리는 기쁨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이 채워져서 경험하게 되는 기쁨이 아닌 것이죠. 그 기쁨은 오히려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될 때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을 뵙게 되었을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15장 11절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때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 우리의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앞두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또 오늘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산고의 고통을 겪는 교회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이 기도야말로 그 산고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어떤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신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영원한 것만 같고 그것이 너무나 길고 오래고 절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지만 주님의 시점에서는 잠시 잠깐이요 조금 있으면 끝날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돌파하려면, 그 과정을 이겨내려면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 때문에 우리는 또 오늘 하루를 감내하면서 인내하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산고의 고통을 겪는 여인처럼 우리도 고통하면서 이 세상을 하루하루 버텨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겐 놀라운 생명이 있고 약속된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미 그 기쁨과 그 충만함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침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만나게 될 그 영광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고 또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요 기쁨일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영광과 소망 가운데 인내케 하여 주옵소서.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